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늘 쓰러지기 잘하지만 아버지의 은혜로 오늘도 일어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소망을 붙들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을 깨우러 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감기가 심해서 이번 주일 새벽 기도를 많이 못 섬겨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며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드로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그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원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열왕기하 4장은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가 행한 다섯 가지 이적을 차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그 네 번째와 이 다섯 번째 이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두 이적이 둘 다 먹을 거에 관련돼 있습니다. 7년이나 계속된 흉년으로 인해서 온 땅의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다들 형편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먹고 사는 게 걸리면은 아주 뭐 살벌해집니다. 예의도 체면도 뭐 도덕도 윤리도 없어지죠. 그래서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가장 강하게 공격하고 또 이 먹고 사는 문제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또 강렬하게 우리에게 체험되기도 합니다. 오늘의 두 기적에서 우리는 바로 그것을 배웁니다. 오늘의 기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솥에서 독을 제거한 기적이고 하나는 보리떡 20개로 100명이 먹은 이 기적입니다. 38절, 40절을 보니까 엘리사가 길갈에 있는 선지학교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끼니 때가 돼서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밥이 없으니까 죽이라도 끓여 먹으려고 했습니다. 죽여도 뭐 건더기를 넣어야 끓이지 하고 생각해가지고 들에 나가가지고 워낙 먹을 게 없으니까 들호박을 따서 돌아와서 썰어서 국 끓이는 솥에 넣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 참 이 보릿고개라는 그런 세대가 있었죠. 그냥 산에서 그냥 나물 아무거나 잡아다가 이렇게 막 끓여서 먹고 질갱이를 씹고 뭐 이러던 가난하던 시절이 우리나라에도 있었는데 이때가 바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드로박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따다가 썰어서 국 끓이는 속에 넣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자기들 보기에는 호박인 줄 알았는데 이 전문가들의 이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것이 호박이 아니라 아주 독성이 강한 열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독성이 강한 열매를 또 펄펄 끓여놨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지만 다들 워낙 굶주렸던 터라 국이 끓기 시작하자 성미급한 사람들이 한 국자씩 먼저 퍼먹기 시작했습니다. 왜 같이 이렇게 부대찌개 끓여도 그냥 성격급한 사람들 먼저 숟가락 확확 담그잖아요. 그래갖고 먹기 시작했는데 처음 먹은 몇 사람이 아마 배를 움켜쥐고 나뒹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로 눈치 빠른 한 사람이 국에 독이 든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소리쳐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국을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자굴의 다니엘을 위해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신 것처럼 독이 더 이상 사람들을 더 죽이는 것을 하나님 막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이 독이 쏘는 것 같은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선지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다들 너무 기분이 처절했을 것입니다. 먹을 게 워낙 없어서 도로박이라도 다 같이 끌어먹이려고 했는데 그나마 독이 가득하니까 이미 먹은 사람들도 문제지만 이제 꼼짝없이 아무것도 못 먹고 굶어 죽게 된 자기들 처지가 너무 불쌍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나섰습니다. 41절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엘리사가 이 독이 퍼진 죽을 갖다 버린 것이 아니라 가루를 던집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다 해결이 됐죠. 이 독도 해독이 되면서 동시에 사람들도 굶어 죽지 않게 된 거예요. 이 독이 퍼지는 고난이 굉장히 충격스럽고 고통스럽죠.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해독을 시키십니다. 엘리사의 가루 자체가 어떤 효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루에 은총을 부으신 거예요. 마귀는 항상 우리 인생에 독을 풀어놓습니다. 우리 인생의 우물 속에 마귀가 항상 이 솥 속에 독을 풀어놔요. 교회 안에 독을 확 풀어버려요. 가정 안에 독을 확 풀어버려요. 우리 회사 안에 독을 확 풀어버려요. 우리 마음 속에 독을 확 풀어버려요. 마귀가 뿌리는 우리 교회 안에, 회사 안에, 우리 마음 속에 뿌리는 독의 이름은 의심입니다. 미움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슬픔과 열등감과 교만과 비판과 불신과 이런 독소들을 우리 안에 확 뿌려버려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고 서로 싸우게 하고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다. 이 독소를 제거하는 엘리사의 가루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덮어야 돼요. 근데 십자가의 보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설득이 먹힙니까? 안 돼요. 논리가 먹힙니까? 안 됩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예수의 보혈로 덮어야 돼요. 그러면 마귀가 뿌려놓은 독소들이 씻겨나갑니다. 예수님의 보혈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해독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마귀가 뿌린 독소가 느껴진다.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문제 책임 전가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예수의 보혈을 초대해야 합니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 보혈의 해독제를 끌어올 수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영적인 디톡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예수의 보혈이 흘러들어오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 예수의 보혈을 끌어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소단에 뿌려진 독소들이 씻겨나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디톡스 과정을 믿고 기다려요. 조급하지 않아요. 막 성질내지 않아요. 지리하고 답답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의 보혈이 우리 안에 영적인 디톡스를 시킬 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저는 독이 가득 찬 솥 앞에서 여러분이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디톡스를 회복과 치유와 승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고난이 솥의 독처럼 우리 가운데 퍼져도 쓰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18절까지인데 제가 끝까지 안 들었나 봐요.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뱀을 짓고 독을 마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해를 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마귀의 독으로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을 주장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고난 자체로부터 열애되지는 않지만 고난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독을 먹고도 쓰러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이 물 가운데로도 지나죠. 불 가운데로도 지나죠. 그러나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고 불이 여러분을 사르지 못하는 그런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영적인 디톡스. 마귀가 아무리 독소를 뿌려도 우리는 이겨낼 것입니다. 교회는 이겨낼 것이고 여러분도 이겨낼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은 이겨낼 것입니다. 그 다음 기적은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인 기적이에요.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디톡스도 시키시지만 우리를 또 날마다 새롭고 풍성한 삶으로도 인도하십니다. 아직까지도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기적같이 그들을 먹이십니다. 42절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 약간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누가 내놓은 거예요, 일단, 그죠? 그런데 문제는 먹을 입이 100명이 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칫 잘못해서 이 조그만 음식을 풀었다가 서로 가지려고 아귀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답이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터치가 필요해요. 우리는 세상적인 이 희생정신은 그냥 보리떡 20개로나마 이렇게 주는 건데 우리는 세상적인 구제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거기에 더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터치가 더해져야 돼.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천명 먹이실 때도 그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그때도 제자들이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를 가진 소년을 데려옵니다. 가진 게 이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아무것도 아닌 작은 양의 음식이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아주 기절초풍하게 되죠. 중요한 것은 나눔이 아니라 예수님의 터치입니다. 크든 작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가진 작은 걸 내놓으면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서 엄청나게 커집니다. 예수님은 작은 것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큰 걸 가지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크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자원이 별로 없다고 나는 남을 도울 형편이 안 된다고 지레짐작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 도움 없이도 이들을 다 먹이실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200만 이스라엘 백성을 메추라기와 만나러 주님이 혼자 다 먹이셨어요. 그러나 굳이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쓰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굳이 오늘 이 사람이 드린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쓰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제자들이 오병이어 가진 도시락 가진 아이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도시락을 받으시고 제자들을 시켜서 다 나눠주게 하셨습니다. 의심과 불안에 가득 찬 제자들이었지만 주님과 함께 동역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100%의 확신을 가지고 순종한 건 아니지만 반신반의하면서도 이렇게 순종을 하니까 시키는 대로 떡과 채소를 나눠주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나중에 바구니에서 끊임없이 음식이 쏟아져 나오는 걸 보고 청중들이 환호하는 걸 보고 나서야 제자들도 덩달아 흥분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이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럽고 불안했고 짜증이 나도 순종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축복의 열매를 추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고 머리로 따지기만 하는 사람은 결코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를 원하셨어요. 믿음은 항상 절박한 상황에서 길러지거든요. 내 인생에 마귀가 독소로 확 뿌려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독이 안 되는데 그 죽은 것도 같은 상황에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붙잡았고 살아났을 때 믿음이 확 커져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상황에서 가진 것은 없는데 먹여야 할 입은 많은데 힘들 때 해야 될 일은 태산 같은데 시간도 돈도 인력도 딸리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도 보고 사람도 보지만 진짜 절박해지면 하나님만 붙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이 포인트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하면 먹고 남는다. 하나님의 축복은 간당간당하게 아슬아슬하게 딱 맞게 오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때도 5천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넘게 남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박한 순간 속에서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러면 항상 먹고 남는 풍성한 축복이 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절박한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기적 같은 개입을 체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기적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절박한 상황 가운데 개입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